예,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으로 계속해서 보면서 세상이 급속도로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언제쯤 정말 주님이 오실까? 올해일까? 아니면 내년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정말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는데요. 시편 11편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1편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수 있으리요? 아멘. 주님,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전과 저희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또 영적인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가 또 경배와 말씀과 교제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를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수 있으리요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례적인 이 장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일본도 이제 장마 피해가 이제 많이 있었고, 지금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건물을 우리가 세울 때 건물이 기초를 어디다가 어떻게 기초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집안이 약한 곳에 집을 짓거나 이렇게 부실한 곳에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을 지어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기울어지거나 심지어 폭우가 쏟아지면은 집이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기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터를 고르고 이제 다져야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터가 보다 단단하고 또 안정적이어야만 하겠지요. 그래서 물은 흙이나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초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몇 번의 겨울을 지나고 나면 땅이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땅 이곳저곳이 이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초의 문제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이제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보면은 이때는 이제 문맥은 맥락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 3절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제 기초 문제를 언급하시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기초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도 이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냐 할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 이 사람은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지만 그 집을 흔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자 했다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TV나 매스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많이 기억나는 그런 때입니다. 열심히 멋진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세워질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그 기초가 어떤 상태냐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상식입니다. 일반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영적 건물을 지을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견고해져가는 과정, 그 과정을 일종의 그 영적 집이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집과 마찬가지로 영적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 집 여기에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1편에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Foundations. 우리 자매님들도 기초 화장 파운데이션 있지요? 기초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색조 화장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뭐, 맞습니까? 예. 기초가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기초들이 파괴된다면, 이게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기초들이 파괴된다면 의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시편의 문맥에서 일단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조금 더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편을 보시면 3절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그 나머지 1, 2절과 4, 5, 6, 7절 이렇게 나머지 구절들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기초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다른 그 앞뒤 문맥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쓴 시편인가 하면, 구체적인 때는 확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던 어떤 시기에 쓴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뭔가 도망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빨리 급하게 피해서 도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여기 지금 마음이 올바른 자는 지금 다윗 자신을 일컫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 지금 다윗의 대적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윗이 그 대적들에게 굉장히 쫓기면서 위급한 그러한 상황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요 상황에서 지금 기초를 언급한 것입니다. 요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자기가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초, 다윗이 여기서 언급한 기초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그 아래쪽에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 도다.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 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에 몫이 되리로다.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제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피하거나 도망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 그래놓고 여기 1절에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제안에 따라 움직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진행되는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그 요점들이 바로 기초,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초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초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셋째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비행기가 떠다니는 요 하늘, 이 하늘이 아니라 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둘째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셋째 하늘. 성경에 분명히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거룩한 전, 즉 성전이죠. 성전에 계시고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신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7절에 보니까 의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성적인 어떤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차이를 두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여기에 나의 어떤 그 안전, 나의 믿음의 기초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바른 자가 의로운 자인 것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악한 자인 것이죠. 세 번째는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모든 것의 통제권을 가진 분으로서 그분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의로운 자는 사랑하시지만 사악한 자는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고 사악한 자는 6절에 보니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6절에는 사악한 자가 받을 몫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일단 본문은 우리가 이제 무슨 내용인지를 알았으니까 조금만 더 의미를 곱씹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초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게 되면 선악의 기준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하고,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롭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우주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모든 선과 악의 절대 좌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 간에 분별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여기로 피해라, 저기로 피해라, 너가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라,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기초, 이 믿음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이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거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러한 믿음의 기초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일단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믿음의 기초가 무너져 버릴까 봐 노심초사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기초라는 그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무너질 것 같아, 기초가 무너질 것 같아, 난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있으니 의로운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이 질문, 또는 어떤 고백,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례 없이 그 인간 생활의 기초적인 가치관들이 정말 그 댐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초적인 어떤 창조의 질서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마구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두 성별만을 만드셨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그 기초를 무너뜨리면서 수십 가지의 그 이 성 정체성을 대신 쌓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정해놓으셨는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그 동성의 그 결혼을 합법화시킵니다. 합법화하면 아니 뭐 그냥 그 사람들끼리 뭐가 됐든 살면 뭐 우리는 상관없이, 그게 아닙니다. 가정으로 인정을 받아버리게 되면 사회에서 가정의 기준에 맞춰서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그들에게 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법적인 어떤 보호를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성 결혼을 하게 되면 인류는 그 다음 세대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류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보존되도록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세금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치료를 전액 국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간병비까지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문란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에이즈라는 것은 남성 동성에 의해서 이 발병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말들을 못하게 하면서 그들이 퍼져나가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을 정해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마지막 세대에 이것을 마구 허물고 있습니다. 소위 그 PC주의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PC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이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이 적절하게 올바른 그 말들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 이 소수를 차별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의인들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초를 마구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 순간 우리가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 그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 생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냐,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올바른 주님의 판단 기준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초, 즉 올바른 믿음 생활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바르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집단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기초, 믿음 생활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전통인가요? 교회가 수백 년 동안 해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그걸 가장 강조하는 데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가톨릭 교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행해내려온, 1000년 이상을 행해내려온 그 전통,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해내려온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 생활의 바탕, 기초, 믿음 생활의 판단 기준이 우리도 교회의 전통에 있습니까? 아버지 세대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야만 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기초가 교단입니까? 장로교 교단, 무슨 감리교 교단, 성결교 교단, 무슨 순복음 교단 하는 그런 교단에 있습니까? 교단의 규정은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참 창피한 것은 그 교단의 규정들이 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형성해 놓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교단의 규정,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말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이분들은 사람입니다. 좋은 말들을 할 때가 있고 성경적인 말씀들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비교 판단해보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아닌 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작은 교회들, 규모가 작은 교회 모임들을 핍박하고 이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기준을 정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기준을 정할 권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치에 자기들이 서겠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나 교단, 이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권위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신학교의 방침인가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나는 이 신학교에 맞는 대로만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신학 교육이 어느 정도 유익을 줄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역자들은 어느 단체나 어느 학교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기초가 정부의 방침에 있는 것입니까? 예. 너희는 오늘부터 모여. 너희는 오늘부터 모이지 마. 몇명 이상은 모이지 마. 이런 방침에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합리적일 때는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핍박을 받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의 시민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왕국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또 교회가 세워져가는 기초는 경영학적인 어떤 이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학적인, 심리학적인 기초에 우리가 그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또는 구원받지도 않고 교회 모임에 들어와 앉아 있는 어떤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 교회 모임이 좌지우지되고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기초, 올바른 믿음 생활의 판단 기준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자신의 실행과 믿음, 실행과 교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권위를 오직 성경에만 둔다는 것이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당하며 죽어갔던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그러한 기초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기준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고 기준이 있을 때 기준이 실제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움직이면 나도 요만큼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기준이 조금 더 저쪽으로 흘러가 버려도 내가 요만큼만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기준을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점점 멀어지더라도 내가 요것과의 상대 기준만 지키면 그러면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원래의 기준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의 기준, 이것이 절대 기준이고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움직이는 기준들, 이것은 교단의 기준이고 이것은 교회의 전통의 기준이고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인 것이고 신학교의 방침이 이야기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리와 실행의 기초를 두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이블 빌리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교도이기 이전에, 누가 장로교도이기 이전에, 감리교도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이 바른 판단, 바른 믿음의 이 기준, 바른 믿음 생활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 기초를 허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만 허물 수 있다면, 이 기준만 허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그 기준을 아무리 잘 지켜도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를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고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다면 1611년 이래로 수많은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유럽의 전체 교회와 성도들은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서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그 부흥운동과 미국의 그 대부흥 그 각성운동들을 주도했던 그 모든 신실하고 좋은 크리스천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참 비합리적이고 감정에 치우쳐 있고 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는 이 모든 걸 다 배타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좋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보다도 이 말씀 말씀이라는 이것을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다고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기록돼서 정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 천지는 사라져도 이 말씀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이렇게 기록됐다 저 시대에는 저렇게 기록했다가 딴 말로 바뀔 수 있게 해놓으셨다면 딴 소리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면 하나님 거짓말장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완전해야만 맞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경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끊임없이 뭐라 그럽니까? 완전한 성경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이 고고학적인 발견과 연구를 통해서 점점 더 완전한 말씀에 가까운 걸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심판자도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누가 얼마간의 형량을 받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을 주셨고 완전한 말씀은 비록 불완전한 인간들이 보존할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볼 때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그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준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의 기준, 교단의 어떤 규정의 기준, 뭐 대형 목사의 말의 기준, 뭐 신학교의 방침의 기준 이런 것들로 따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완전한 이단 교회입니다. 저는 세상 이 일반 기독교계가 볼 때 완전한 이단 교회가 된 이것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정통이라고 하는 가장 정통 보수라고 하는 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생활을 했었고 그때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때에는 그러나 제가 스스로 성경을 비교해보지 않고 그렇게 믿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스스로 비교할 능력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이 원래 절대 기준에서 떨어져 나간 상대 기준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십자가 형상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없잖아요. 다 답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모임,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 건물에 십자가를 설치해라 하셨으면 저는 했을 거예요. 모든 교회가 안 해도 저는 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종종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자매들이 그 이제 자매답게 이렇게 이제 입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고 그 자매답게 입는 것의 표준은 어찌 됐건 치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거꾸로 남자는 치마를 입을지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남자가 바지를 입어도 전 치마 입고 다닐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목사만 축도할 수 있고 목사만 설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그 기준이 뭐냐? 성경에 있으면 하고 성경이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 것이에요.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절대 기준이 되고 이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정되어 계십니다. 세류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만 기준을 삼으면 안전한 거예요. 기초들은 안전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기초가 흔들릴까 봐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흔들릴까 봐 걱정한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기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기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선과 악의 하나님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사람이 이날을 이렇게 바꾸고 저날 저렇게 바꾸는 그런 기준과는 달리 영원불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3000년 전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내가 주를 신뢰하니 너희들이 나를 이리 피해라 저리 피해라 해도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